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 정부의 양자 군사회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완전하고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적인 지원이 갈등을 고조시키고 극단주의와 싸우는 공동의 목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 정부의 주요 군사 거점인 라타키아 해안 마을 인근에 탱크와 군사 자문단, 기술자 등을 파견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은 현지에 공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시리아 내 ISIL 소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헝가리 정부의 난민 대처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헝가리는 최근 불법 이민자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의 새 이민법을 제정한 데 이어 어제는 세르비아에서 남쪽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는 난민들을 최루탄과 물대포 등으로 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헝가리 당국의 대응에 충격을 받았다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력과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온정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시치 세르비아 총리도 헝가리가 잔인하고 비유럽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헝가리 행위 가로막힌 난민들은 또 다른 주변국인 크로아티아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크로아티아 적십자사는 24시간 만에 수천 명의 난민이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11월 9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이란 핵합의와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문제 등 중동지역 안보 현안들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은 양국 간 깊고 영원한 유대관계와 이스라엘의 안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례 없는 협력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예비 후보들의 두 번째 텔레비전 토론회가 어제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별 지지도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15명의 예비 후보들은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집중 공세를 가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반대파들의 도전에 대해 사업가로서 자신의 폭넓은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트럼프와 같은 외교 문외한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미사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위험 요소들로 제시했습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의 보수적 입장에 의혹을 제기하고 공화당이 그를 당원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도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가세했습니다. 랜드폴 상원의원과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다른 후보들의 반대 입장과는 달리 차기 대통령은 지금의 핵합의를 즉각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사태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군 통수권자로 최적임자이며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미 국가 칠레에서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진 후 해일인 쓰나미 경보가 발령돼 해안 지역 주민 100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관광도시인 발파라이소시 해안가에 쓰나미가 덮쳐 관광객 등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중심가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해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바발 샤르지 지역에서는 한 자살 요원이 폭탄을 터뜨려 민간인 8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적어도 18명이 다쳤습니다. 또 알와스바 광장에서도 폭탄 공격으로 경찰관 2명과 민간인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severe consequences as we go forward if Iran, if North Korea.
한국 정부는 중국이 올해도 북한에 예년과 같은 수준인 50만 톤의 원유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할 뜻을 밝혔습니다. 히토류 확보가 주요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제재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우려를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ere will be severe consequences as we go forward if Iran, if North Korea does not refrain from its irresponsible provocations that aggravate.
북한이 도발 행위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국제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6일 미 국무부에서 열린 마이테 응코아나 마샤반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란은 국가의 진로를 바꾸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결정을 했지만 북한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이런 결정을 한 데는 제재가 역할을 했다며 북한의 경우 제대로 된 경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may take more than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because of its almost total absence of a legitimate economy. But nevertheless, we are talking.
케리 장관은 제재 이상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치르게 될 혹독한 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점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북한에 대해 무역과 관련한 조치를 취했고 북한과 고위급 교류가 없었으며 그 밖에 북한을 추가로 압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케리 장관은 영변 핵시설에 관한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 등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기 위해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오늘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적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국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그러한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저지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만약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적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게 되면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우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캐리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경제 제재 이외에 다른 수단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과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인공지구위성의 발사와 핵실험 의지 천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판이 오히려 도발이라며 누구는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공평한 기준을 북한은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제8차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고강도 압박 대책을 협의합니다. 특히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가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고강도 압박 대책을 협의한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엔 미국 측 에이브라함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번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 한국 측 류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두 나라 국방 외교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한 양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등에 대비해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 측에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또 최근 미한 억제전력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 계획과 4D 작전 개념 이행 지침 구체화 작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공보 담당관의 17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이라든지 미사일 위협, 또 이에 대한 도발 억제와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그리고 한미 억제 전략 위원회 출범에 따른 운영 계획 및 4D 작전 개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7차 KIDD 회의에서 4D 작전 개념을 작전 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 조직인 미한 억제전략위원회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4D란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영문 앞글자를 모아서 붙인 용어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말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될 제47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의 주요 의제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연이어 내비치면서 과거 세 차례 있었던 핵실험 행태를 반복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은 높지만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과거 세 차례 핵실험은 모두 장거리 로켓 발사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라는 명분으로 로켓을 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북한은 외무성 반박 성명을 낸 뒤 핵실험을 감행하는 수순을 공식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그리고 다음 날인 15일엔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과거 핵실험 패턴을 또다시 준비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위한 준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3차 핵실험 당시부터 계속 준비해왔고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또 2013년 말부터 증축공사를 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건설 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한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선진 과학기술의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주민 결속을 다지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가 미국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는 유용한 위협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입니다.
이미 핵이라고 하는 위력은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은밀하게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 미사일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시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이번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견해들이 많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 압박이 강화될 경우에는 핵실험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이 주목이 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원장의 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핵능력 증강에 대한 과시선전을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로 보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설지 여부엔 무엇보다 중국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로켓 시험을 했다 할 경우에 중국의 입장이 매우 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핵실험이 강행됐다 할 경우에 중국도 이것을 명백한 도발로 간주하고 기존에 중국이 취해왔던 제재 조치보다는 좀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측 입장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도 과거처럼 섣불리 핵실험까지 나서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핵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의 용도가 재정비됐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기존 핵무기의 위력을 대폭 강화시킨 증폭 핵무기와 나아가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기술을 이용한 일종의 핵 고도화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해병대 3사단과 한국 해병대가 지난 7일부터 오늘 26일까지 경기도 김포와 파주, 포천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국군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 훈련이 제12차 미 해병대 한국 내 훈련 프로그램으로 미군 600여 명과 한국군 500여 명이 참가해 상호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상호 운용성과 전투 기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1주차에는 유격훈련과 친선활동, 2주차에는 보병과 포병의 병과별 연합훈련, 그리고 3주차에는 제병 합동훈련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국 정부의 대북 원유 수출이 공식 집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중국이 예년 수준인 연간 50만 톤 규모의 원유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이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예년 수준인 50만 톤가량의 원유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는 북한에서 차량 통행량 감소가 적고 평양의 택시회사가 늘어나는 등 유류 부족으로 인한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의 공식 통계에 대북 원유 수출이 잡히지 않으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을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 제기됐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의 원유를 무상 또는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추정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한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도 지난 7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정제하는 북한 내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북한에 원유를 정상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등을 의식해 대북 원유 수출 통계를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원유를 공급한다는 그 이미지를 맞추기 싫다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으로서도 에너지 공급량이 드러나는 것이 전체 그 경제 규모가 또는 그 규모의 어떤 변화가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또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사체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호서대 정가림 교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단할 수 있지만 지금 중국이 장기적이거나 아주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반대한다며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대북 지원 소식입니다. 중국이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말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시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셴샤오강 참사관이 중국 홍십자회를 대신해서 15일 조선적십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다며 이번 기부는 지난달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시를 지정해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셴 참사관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중국 인민들은 자연재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북한 인민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십자회가 나선시의 구호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한결같은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셴 참사관은 이어 북한의 수재민들이 조만간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복구 작업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적십자회는 중국의 지원이 복구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제15호 태풍 고니가 나선시를 강타해서 주민 40여 명이 숨지고 1만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택 천여 채도 파손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전에 복구 작업이 완료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도로와 농경지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도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개선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력 산업인 전자와 정보기술 업계에 필요한 희토류 확보가 핵심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의 유력 신문인 더 힌두는 16일 인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렌 리지주 인도 내무차관은 이 신문에 지난 4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한 후 인도 정부가 논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외무부의 대외행사 공식 대표를 겸하고 있는 리지주 차관은 이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지난달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조국 해방 기념일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관리가 북한의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도는 북한이 인도와 앙숙관계인 파키스탄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북한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 외교적으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리지주 차관은 북한 대사관 행사 참석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획된 외교적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독립국이자 유엔 회원국이며 옛 관행과 불신이 두 나라 관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 역시 인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외교 정책의 전환으로 풀이했습니다. 마하라즈 크리슈나 전 외교장관은 이 신문에 인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파키스탄 관계에 대한 처벌 차원에서 북한과 장관급 교류를 하지 않았었다며 최근 행보는 인도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북한과 인도가 지난 1973년 수교한 뒤 42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겁니다. 인도 외교부는 지난 4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델리에서 슈슈마 수아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의 인도주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두 장관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친선관계 발전에 대해 대화를 나눴으며 수아라지 장관이 리 외무상의 방북 초청을 수락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더 힌두신문은 인도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북한에 매장된 풍부한 광물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을 방문했던 인도 공산당의 시타람 예추리 총서기는 이 신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장기적인 국익 차원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광물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인도의 주력 산업인 정보기술과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희토류 등 세계적으로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북한 역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교적으로 고립이 심화된 상황을 타파하고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인도와의 교역량 회복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가장 큰 교역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규모는 최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도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두 나라의 2014 회계연도 무역 규모는 1억 9,930만 달러로 전년도 4억 6천만 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가 북한에서 수입하는 귀금속과 유기농 화학물질, 광물성 연료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더 힌두신문은 인도 정부가 남북한을 상대로 보다 균형적인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한국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제했지만 최근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도 수레시 프라부 철도장관을 서울에 보내 인도의 고속철도망 구축 협력을 시도하는 등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181억 달러로 북한과 9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에서 통일과 관련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남북한 출신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최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캠페인을 주관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최영상 사무국장으로부터 이 캠페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캠페인을 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 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에 통일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성공적인 통일 준비를 위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경제, 문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통일로 가는 첫걸음은 경제, 문화 등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가 정착된 후에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다른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다고 판단해 북한 인권과 통일을 접목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세대가 현재 청년 대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적인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정확한 북한 인권과 통일 인식을 심어주기에 본 행사를 준비하였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남한에는 2만 8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통일 조건 중 하나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고 통일 준비함에 있어서 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행사에 남한 청년대학생들과 탈북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열렸던 북한 인권이나 통일 관련 캠페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네, 본 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인권과 통일을 접목시켜 추진한 행사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했던 캠페인은 북한 사회나 인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추진한 캠페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쉽게 참여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인권 영화 상영이나 남북대학생 통일공감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도 하여금 보다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캠페인이 다른 캠페인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행사들이 열렸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남북대학생 통일공감 대토론회였습니다. 남한대학생 2명과 탈북대학생 2명이 나와서 북한 사회 이해와 통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참가한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한 대학생들에게는 정확한 북한 사회 및 탈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탈북 대학생들에게는 현재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통일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는 통일 명사특강으로 현경대 민주평통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이 오셔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남북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북한 인권 영화 48m를 상영하고 감독과 출연한 배우와 함께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영화 48m 감독인 민백두 감독과 영화에 출연한 배우 김용진 씨 그리고 탈북대학생 두 명이 참여해 영화 제작 과정 및 에피소드와 탈북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올바른 북한 인권 및 통일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녹음해 이를 편집, 북한으로 송출하는 통일 메아리, 북한 인권 사진 전시회, 시민들이 원하는 북한 인권과 통일 희망 메시지 작성, 통일 엽서 만들기,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 탈북 대학생들의 합창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올바른 북한 인권 인식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녹음을 해서 북한으로 방송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했나요?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통일과 관련돼서 그리고 북한 인권 관련돼서 자신의 의견을 녹음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 녹음 형식을 모아가지고 다시 라디오로 제작을 해서 북한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통일 메아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네. 이번에 그 통일 명사 특강 중에 특별히 좀 특이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네. 이번 통일 명사 특강은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이 오셔서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현경대 수석 부의장님은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북한 인권이 개선된 후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다양한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되고 축적되다 보면 한반도 통일은 그리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 수석 부의장님은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한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통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통일 정책을 수립하거나 북한을 대할 때도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세습 독재 국가가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이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 캠페인에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네,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 중에 서울 시민이 참여한 행사로는 청계천 부근의 동아일보사 앞에서 진행한 북한인권 및 통역 캠페인 프로그램인데요. 단 3시간 동안만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가족이나 연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참 많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늘만 행사를 진행하는지 물어보셨고 이런 행사는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저희가 수적으로 세보진 않았지만 한 3시간 정도 활동하면서 대략 한 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올해 주요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10월 22일부터 24일 제5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를 개막식은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영화제는 충무로역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북한인권국제영화제는 북한인권과 통일, 이산가족, 탈북민의 정착 등의 테마로 제작 지원작 두 편과 5개국의 해외 영화를 포함해서 총 2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화제 행사가 끝난 후에 11월 19일에서 2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인권국제영화제 해외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 사무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통일과 북한 인권 캠페인의 주요 내용을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최영삼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개학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서울대 총동창회가 미술대학 졸업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수입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건 말인데 왜 이렇게 뭐 이게 좀 이상하네요. 추상인가요? 이것들 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오랜만에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서울대 미대 출신의 작가 160여 명이 400여 작품들을 출품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K메세나 네트워크 손은신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회는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개학 120주년을 맞이해서 탈북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젊은 작가를 지원하는 그런 모임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그 기부금을 가지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에 탈북자들이 많고요. 탈북자, 특히 이제 탈북 어린이 같은 경우는 남한에 내려와서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이 향후 통일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통일이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그 사회에서는 좀 제도적이나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지원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가들이 직접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에 찾아가 예술 교육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남산의 여명학교에 가서 일부 후원금을 드리는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젊은 작가들이 그 친구들을 미술을 가르치고 또 그 학업에 참여해서 기부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이제 예술적인 것을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기부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 때문에 광복 이후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대 동창회장인 유인수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그 1950년대는 이제 비구상이 일색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외부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많았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90년대, 2000년 들어서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주 필연적인 욕구에 의해서 작업이 이제 완성되다 보니까 그 전 60년대 작품보다는 훨씬 더 그 자기 성향이 더 강한 자기 존재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950년대 작품은 거의 모방이었었다. 자기 게 아니고 남의 거를 가져온 게 이제 대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그다음에 형식으로서는 그 구상계열 작품이 많습니다.
뜻깊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도 함께했는데요. 구본모 작가는 꽃과 나무, 동물을 그린 그림들을 내놨습니다.
꽃하고 나비하고 그리고 숲 속의 그 동물들, 그쪽이 지금 기린하고 좀 새 있죠, 여기. 그 자연, 내가 이제 천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니까 되게 테마를 그리 잡았어요.
구본모 작가는 북한이 고향입니다. 이번 전시회가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회라는 이야기에 어릴 적 고향이 생각나 더 선뜻 참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5살 때 넘어왔거든요. 저 강원도 온정리가 제 고향입니다. 금강산이. 그래서 제 고향은 한 서너 번 가셨어요. 이번에. 가서 거기 산지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가 알아요. 우리 집안을. 그때 어머니가 아니면 아직까지 그 이북에 있었거든요.
전시회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김종선 부회장도 작품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동양화 전공인데 네. 개 그림을 요즘은 개 시리즈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탈북, 그러니까 같은 동포지만은 북한의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사실 연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아무래도 모든 게 낯설고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차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탈북자 대안학교를 좀 돕자.
전시회를 둘러본 관객들은 다양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수준이 높은 것 같네요. 구성 쪽의 작품하고 인물화 쪽, 인물에 많이 그리고 추상적인 쪽도 좀 괜찮고요. 다양하게 출품이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어떤 사전 그 자금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뭐냐면은 네. 옛날 저 중세 때 서양에서 네. 그 벽화밖에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요 액자 형식이 뭐냐면은 그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둥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벽화 장식에서 떠나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손은신 이사장은 앞으로도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일 예정인데요.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함께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은신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문화 교류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관심 또 배려 그들과 소통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만이 추후에 이제 문화 교류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보고서 네. 이제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작품.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을 흔히 인구 천만 명의 대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만 명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17만 8,800여 명이었습니다. 올 초에 비해서 한 2만 2천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말 이후에 가장 큰 폭의 감소라고 하는데요. 세대수로는 5,300여 세대가 줄었습니다. 서울의 인구도 2010년 이후 매년 5만 명 이상 줄고 있어서 내년에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의 그 상징적인 숫자가 깨어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 인구가 매번 늘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줄었다는 소식은 참 극히 드문 일인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치솟고 있는 전세값 때문입니다. 전세, 그러니까 집을 빌려서 살고 싶은 그런 전세를 얻고 싶어도 내어놓는 빈집이 없고요. 전세로 나온 집이 있어도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서울을 벗어나서 인근의 김포라든지 인천, 남양주 등 외곽 지역에 집을 구하고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30, 40대 서울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주거 형태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목돈을 주고 일정 기간 주택을 빌려 사는 것을 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서울 한강 남석쪽 지역의 서민형 크기 아파트 보통 뭐 30평대, 30평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평방미터로 얘기하자면 104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전셋집, 뭐 방 3개 정도 있는 전셋집을 구하려면 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합니다.
네.
3억 원을 미화로 환산을 하면 한 25만 7천 달러 정도가 되고요. 요즘 추세인 보증금을 좀 넣고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하는 전월세로 집을 구하거나 보증금은 좀 적은 대신에 한 달에 2, 3천 달러씩 월세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넉넉하면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려는 30대 서울 시민들 웬만한 집을 구하려면 서울을 벗어나거나 큰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세난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대도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친 전셋값이다 이런 표현도 나올 정도인데요.
네.
살던 집에서 계속 살려면 2만에서 4만 달러 정도의 보증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월급쟁이들이 2, 3년 안에 그렇게 큰 돈을 모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집을 사고 파는 매매가보다 전세가, 그러니까 빌려 쓰는 돈이 더 비싼 경우도 있는데요. 집을 소유하면 대출 이자 부담에 꼬박꼬박 또 재산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인 것 같습니다. 월세도 부담이고 매매도 부담이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전셋집을 구하고 서울의 전셋집은 부담이 크니까 서울 밖 인천과 김포 등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쪽으로 서울의 젊은 층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 소식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에 소송을 낸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조정으로 진행돼 왔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신에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을 하고요. 재판을 통한 정면 승부를 할 것이라고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 지도 꽤 오랜 일인데요. 이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군요.
네,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한 것은 2년 전입니다. 2013년 8월이었습니다. 그 피해자 할머니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청구 소송이 시작된 건데요. 생존에 있는 그 김군자 할머니 등 12명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다. 또 일본 정부가 1인당 한국 돈으로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으로 한국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청을 하고 첫 조정이 열리기까지 22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이 조정에 응할지를 묻는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냈지만 세 차례 그것이 반송이 됐고요. 일본 정부에서는 헤이그 송달 협약을 이유로 들어서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두 차례 조정 기일에 피해자 할머니 측 변호사만 참석해서 그 조정은 무산됐다고 합니다.
조정 신청에서 소송으로 바뀐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정은 일본 정부가 응할지 한국 법원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은 재판부에서 소송 시작을 알리는 내용의 공시 송달만 하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든 응하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요. 최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한국 국민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그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그 맺었던 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을 올해 안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최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한국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도 할머니들의 이 소송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최근에도 몇 분이 돌아가셨죠?
네네. 이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2년 전에 이 조정이 시작될 때는 12명이었는데 그동안 두 분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뉴욕 한국 대표부에서 열렸는데요. 오준 주 유엔 한국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의제로 상정하겠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회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원입니다.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행동은 국제법과 아태적 안보구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칠레에서 진도 8.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태평양 건너 일본까지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에 관한 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발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카터 장관이 미 공군 창군 68주년을 앞두고요. 어제 메릴랜드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미국의 국방 정책에 관해 연설을 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또 이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한 발언이라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행동은 국제법과 아태지역 안보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무력에 반대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의 공통된 인식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움직임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의 인공섬 매립과 군사시설 건설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이후부터 이제 인공섬 매립은 중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에 인공섬 중 한 곳에서 이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카터 장관은 어제 행사에서 중국의 인공섬 매립 그리고 이 군사시설로 쓰일 수 있는 구조물들을 건설하는 속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이런 행동은 이 베트남과 필리핀 등 영유권 분쟁을 빚는 국가들의 오판 또 충돌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들은 인공섬 매립 등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 관리들이 항상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카터 장관도 어제 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한다는 미국의 공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라면서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항해하고 비행하고 또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 암초를 매립하고 활주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주권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항해나 비행에 제약을 가할 수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남중국해는 상업 물류 이동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해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해상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 세계 해상 상업 물동량의 절반 정도가 남중국해를 거쳐갑니다. 또 이 지하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데요. 총 77억 배럴의 석유 매장이 확인됐고 총 매장량은 약 280억 달러에 달할 거란 이 예상이 있었죠. 또 이 천연가스 매장량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런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이 카터 장관이 어제 연설에서 이렇게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군사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다고요?
네, 이 카터 장관은 중국과의 군사관계는 이 협력과 경쟁의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중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이 군사 대화를 구축함으로써 공통의 이해가 있는 부분에선 협력을 강화하고 또 오판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비해서 미군도 신중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카트 장관은 특히 이 미군은 태평양 지역의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또 현대화하고 있다면서 오랜 동맹국인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그리고 이 새로운 협력국인 인도, 베트남과도 아태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미국과 칠레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군요.
네, 칠레 수도 산티아고 인근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변 해안에는 4m 넘는 높은 파도가 치면서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또 태평양 건너 일본과 하와이까지도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인명피해 정도는 어떻습니까?
지진의 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인명피해는 상대적으로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칠레 당국은 지금까지 이 적어도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지진 발생 초기라서 인명피해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여진도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그중에는 규모 6 정도 해당되는 강력한 지진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진 피해 지역 주민 또 이 쓰나미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 저지대 주민 이 100만 명 이상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쓰나미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 지진이 일어난 곳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산티아고 북서쪽으로 5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쯤이었고요. 칠레가 지난 2010년에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명 이상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건물들의 내진 기준을 강화하고요. 또 긴급 경보, 대피 체계도 개선해서 이번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는 분석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요. 지진 피해를 입은 칠레 국민들을 위로하면서 즉각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이나 북한 주민의 피해는 없습니까?
지진 피해 지역에서 가까운 해안 도시에 한국인들이 꽤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정부는 아직 한국에 인명 피해가 있다는 발표는 없었고요. 또 북한인 피해가 있다는 발표도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50개 주 시간에는 어디를 가나 끝없이 펼쳐지는 중서부의 대평원, 미조리 주를 찾아가 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